참소하는 현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원인이 있으면 그에 주는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인과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옳지와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해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떤 원인들을 자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면 그 지혜롭지 못한 원인은 반드시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과 죄악된 것이 그 마음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잘 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존재하는 죄성들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이 이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죄악들이 들통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 죄악됨을 깨뜨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진정으로 구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큰 대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에 북풍은 비를 그리고 비밀의 혀는 분노를 일으키는 얼굴들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북풍이 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북풍은 아마도 서풍이나 북서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풍이나 북서풍은 많은 비를 함유하고 있어서 바람이 비를 몰아오는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담은 구름이 바람을 타고 몰려올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비는 물기를 담은 구름에서 비롯되는 것이듯이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바람을 타고 밀려올 때 비가 내린다. 맑은 하늘에 비가 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참소, 세테르는 은신처나 비밀을 가리킵니다. 즉 비밀의 혀, 비밀의 혀란 말인데 이건 남을 모함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말을 지어내는 간악하고 거짓된 말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짓되고 사악한 말은 악인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뱀 같은 거짓을 지어내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시키고 자, 이런 악한 혀는 결국 폐망의 지름길이 된다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하죠. 사람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과 정신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말만 가지고 모두 가늠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결국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감춰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인격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떻고 말을 많이 하면 다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자기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참소하는 혀, 언제나 거짓말을 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면서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악의적으로 누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란 말입니다. 추악한 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로서 온갖 공동체를 깨뜨리고 지체들을 이간하는 이런 회심하지 않은 그리 회중들 가운데 이런 악을 저질러서 온갖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의 작은 부분인 이 혀가 마치 폭풍 같은 위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하면서 공동체와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낼 만큼 이런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해서 손해보는 일보다는 불필요한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되므로 결국 실언을 하게 돼서 쏟아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또 분쟁과 갈등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언제나 말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혀를 통해서 더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말이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문제의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한 악이 없는 말에도 악의가 없는 말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는데 의도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을 기어이 내뱉게 되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말을 아끼고 지금 내 마음에 사탄이 역사함으로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즉시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화가 나니까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독을 품은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자, 이러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은 뭐 얼마든지 그들이 그 사악한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만 욕을 다 하고 악한 말, 거짓된 말, 이간하는 말들로 난장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죽일 듯이 욕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억누르고 참아야 합니다. 더 큰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어려우면 피하란 말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든지 그 자리를 떠나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오르는 분노를 식혀야 되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이 분노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끝까지 싸우자고 덤빕니다. 자, 어느 쪽이 배나 악한 일일까요?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싸우는 쪽이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만하자고 하면 즉시 멈춰야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오늘 날 잡았다 하고 상대에 있어서 비방하는 악한 말들을 막 계속 쏘아대면 결국 사단이 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분노하게 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너무 악해서 지금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라는 거를 알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역린이 돼서 저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낼 거라는 걸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딱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못 참고 기어이 내뱉어버린다고요. 자, 어떻게 싸움이 멈추겠습니까? 더 그냥 활활 더 큰 불이 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려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건이 무너지면 억누를 힘이 약해지고 결국 악한 말들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밖으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경건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악한 짓들이죠. 신자는 누구를 향해서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많은 말을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 많은 말이 사람을 절대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 인생을 살면 내가 절대로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25절에 다툼들의 여인과 연합된 다툼들의 여인과 연합된 집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21장 9절에도 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이죠. 24절. 네. 지금 방금 읽은 24절인데요. 네. 자, 다투는 여인에 대한 다투는 여인 누구하고 다툰다는 얘기일까요? 남편하고 다툰다는 얘기죠. 네. 자, 여성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한글 성경의 결정적인 오역이죠. 여기서 사모하고 태숙하,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지배,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툼과 갈등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창세기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있죠.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와 역시 남편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기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인간의 타락이 부부 사이에 가져오게 됐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뭐 항상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싸움을 그만하자고 하는데 싸움을 연장하는 쪽은 남편보다 아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아내들은 억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이렇게 예, 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남편을 붙들고 폭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잔뜩 폭발하기 직전까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이건 열이면 열 다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온유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툼으로 날선 말을 주고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남편들은 분노에 찬 눈과 쏟아지는 악한 말에 절대로 남편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되거나 돌이키지 않거든요. 아내가 벌써 딱 각을 세우고 남편은 나 막 그럼 어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함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성경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왜 다투는 남자에 대한 말씀은 없고 성경에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에? 참 희한하죠. 그럼 똑같이 다투는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잠언이 곳곳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중요한 결정을 움직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로 남편을 지혜롭고 부드럽게 남편에게 고면하고 충고를 해줘야 될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내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의 마음을 남편들의 마음을 또 가장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의 가시돋친 말입니다. 남편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떨 때 아내가 제일 밉냐고 그러면은 아주 독살스러운 말을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남편들은 항상 피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거는 뭐 아내들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항상 아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 뭐 남편들에게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보호해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아내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 다투지 마라. 이 말씀을 아내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내의 말이 부드러우면 돌아섰던 남편의 마음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보통 분노합니다. 분노의 언어를 먼저 쓴단 말이죠.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뜻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는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대의 남편에게 하는 얘기죠. 넓은 집을 놔두고 차라리 다투는 여인과 살려면 움막에서 혼자 거처하는 게 낫다.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큰 집을 두고도 언제나 싸우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는 항상 호전적인 아내 때문에 제대로 된 집도 아니라 저 움막에서 집에서 제 구석탱이 방에 여기서 혼자 지는 게 낫다고까지 여기게 만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약에 아내가 그 원인자라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이 진리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받은 그릇된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밥상을 받으면서 아이고 여보 더운데 밥 차리느라고 고생 많았어, 고맙게 잘 먹었어, 이 표현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응? 내가 수십 년 같이 살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까지 고맙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들에게는 또 성경이 말씀하게 할 때 드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은 또다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여긴다면 당신의 남편이 그 결혼은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움막이 어떤 남편에게는 세상의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면 또 아내하고 싸워야 되니까 세상으로 도망칩니다.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고 그 움막이 다른 여인의 품이 될 수 있고, 아내 여러분, 과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시겠습니까? 부부의 문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당신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목마른 영혼에게 차가운 물 그리고 먼 땅으로부터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저 위에 13절에 얼음 냉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냉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이라고 번역된 단어 IF, 이것은 육신적인 극심한 피로를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이 말라서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는 갈증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좋은 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된다. 잠언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죠. 성도 여러분, 무엇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굿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들어봤어야 알지 뭐. 좋은 소식. 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회심하고 깨어나서 거룩한 부흥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곳에서 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사야 52장 7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어옴을 묘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평온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악한 제도나 법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발가벗고 나가서 제가 밖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법이 진리에서 떠나고 악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 같은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심히 어둡게 하고 근심케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날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다시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좋은 소식이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고 모든 남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명성과 칭송과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만이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될 뿐입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듯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근심과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말씀들로 채우시면서 이 어두운 날들을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